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이 말씀과 또 다른 구절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아주 뷰가 좋습니다. 여름에는 또 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랜로드 교회의 스케줄에 맞춰서 오늘도 조금 이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저희도 연말 분위기를 좀 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말 파티 비슷하게 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좀 색다르니까 또 좋죠? 좀 멀리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시느라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연말이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뭐 크리스마스 때 12월 달에 태어나셨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사실 있지 않죠. 뭐 성경적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운 겨울에 태어나지는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렇지만 서로 감사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캐나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써요, 좀. 근데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 거의 안 씁니다.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나마 여기가 도리어 더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에 이 시기쯤에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전하기에는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세상이 온 우주가 창조된 이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좌파 우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서방과 동방, 구세대 신세대 이런 거 나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의해서 세상은 실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면, 이제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는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 그렇게 세상은 나뉘었고 역사도 그렇게 나뉘었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자,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서는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둘로 세상은, 역사는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쪽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소수입니다. 다수처럼 보이지만. 마치 세계사를 보면 마치 중세 유럽은 기독교 세계에 있었던 것으로 일반 사람들은 진짜 알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 뭐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세의 종교는 사실 바빌론 이교도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언제 진노로 심판하시는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적어도 수억 명은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단지 여덟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중하기 때문에 심판하여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50명이 있다 할 때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45명이면요? 하나님은 그 정도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0명, 30명, 20명 계속 내려갑니다.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 있더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해질 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그렇게 바로 예수님의 진노가 가득 찰 때 정도까지 지금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많지만 진정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 불려갈, 공중에 올라갈 성경 그대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심히 두려운 그러한 질문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자는 사실 역사적으로 언제나 소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 곧 임박한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올 때에는 세상은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나누고 빈부가 사람을 나누고 사회 지위가 사람을 나누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때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영생토록 함께할 자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날 자와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질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실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오셨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품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를 시작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너무도 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지는 않고 아주 간단히 성경 구절, 특히 마태복음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곱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기에 더 와닿는 것이죠. 이렇게 따옴표가 있어서 인용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곱 개보다 더 많은 약속을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일곱 개만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듣고 또 읽어왔기 때문에 다 아시는 구절들이지만 말씀의 묘는 반복에 있음을 그렇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서로 반복하며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플러스 명령하신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오늘 살필 것은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약속은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같이 항상 저는 느낍니다. 물론 첫 번째 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지만 특히 어부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 어부들, 곧 제자가 될 그 어부들에게는 정말 강한 임팩트로 확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의 공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심지어는 따르기도 전에 그들이 결심을 하게끔 하신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사실 구령을 했을 때, 구령이라는 것은 soul winning,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그렇게 구령을 했을 때 즉시 받아들여야지 뜸을 들이고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치고 구원을 끝내 받아들이는 사람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하여튼 이 주제로 다시 넘어가면 또 다른 설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고 하여튼 1차적으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2차적으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중구조, 삼중구조를 가지고 있죠. 2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되리라고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내 능력과 내 형편 내에서 분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꼭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내가 쥐고 있었던 그물을 일단 놓는 것이 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생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어부이고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공부하지만 어부이고 리타이어 했지만 어부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꼭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안식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하고도 연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열심히 안식하려고 내가 뭐 좋은 것만 생각해서 내가 억지로 얻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이 진정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어지럽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자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한 우울함을 갖게 됩니까? 주님의 이 약속은 어지러운 세상의 삶에 찌들어 힘들어 있을 때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끔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갈 곳, 우리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곳, 내 처소가 마련된 곳, 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한 하신 약속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이게 세울 것이다.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약속은 이렇게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동시에 누룩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기독교계에 대해서 역시 경고를 하셨음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많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옳은 교회는 점점점 정말 줄어들고 있고 정말 줄어들고 있음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성도 한 분과 얘기를 했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 근처에서 복음 얘기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100%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고요. 뭘 믿는지 모르는 분. 하지만 열심히 매주 나갑니다. 교회 활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만 진정으로 교회의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좀 아이러니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는 뭘 설교를 하나 뭘 가르치나 참으로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저희는 매우 보수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저희 침례교회로 만드는 중요한 교리들, 작은 전통이나 규칙들이나 그런 것 말고요, 진정으로 중요한 근본적인 교리들이 있고 이러한 교리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믿는 그러한 교회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함, 오류가 없음을, 그리고 성경이 최종 권위임을, 최후 권위임을, 이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잣대를 들이대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믿는다고 다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예를 들어서 뭐 권사, 권찰 뭐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직책들이 성경에는 집사와 목사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완전한 보존에 대해서, 성경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보존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100% 그렇게 믿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죄사함, 믿음만으로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말이죠. 처녀 마리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물에 잠기는 침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지역교회의 더해짐에 대해서, 목사와 집사 오직 두 개의 교회 직분에 대해서, 주의 만찬과 침례의 오직 두 개의 교회 의식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교회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separation에 대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에서의 통치에 대해서, 전천년 전환란 휴거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등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주요 저희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들으셨다면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주의 목회자들이 쓴 좋은 책들이, 크지 않아도 책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제가 주로 세신자반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아셔야 할 그러한 주요 교리들이죠. 이러한 근본주의 침례교회라면 반드시 꼭 믿어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그런 것과 함께 주요 교리들, 독립침례교회를 독립침례교회로 만드는 주요 교리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교회의 입장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입장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그 입장들을 각 교회에서 규정하지만 그러한 것을 근본주의적인 독립침례교회를 규정하는 그 교리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입장들이죠. 예를 들어서 주의 만찬에 대한 것, 저희 교회에서,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입장이 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마국의 전투가 7년 환란 바로 전에 있는 전투이냐,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투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런 것은 교리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들이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다. 독립침례교회가. 근데 그런 것은 그 교회의 입장인 것이죠. 그 목회자의. 교리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실 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입장이 교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문제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들을 봤었을 때 안타까운 것은 그 입장이 교리 앞으로 와서 근본주의 교회끼리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행어로는 무엇이 중한디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밈이라고 하는데, 이 주요 믿음을 믿는 교회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안에서 교리보다 입장으로 갈리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건 말씀드린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인 믿음을 꼭 다시 한번 상기하길 원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감사를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올바른 교회를 그렇게 약속하셨고 분명히 세우셨고,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교회들이 인간사에서는 주류가 아니었지만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분명 오늘 이 땅, 이 밴쿠버에 이렇게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주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24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또한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모아진 시기서부터 서기 100년 정도 되겠죠? 지금까지 가장 큰 사탄의 시도는 말씀의 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을 변개시키면 믿음도 변기가 되겠죠. 그러니 성경이 완전히 보존되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접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믿음 중 하나, 가장 첫 기초의 믿음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라는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오류가 없으며 최종 최고의 권위이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완전한 보존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매우 불경한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셨다라는 이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에 20%도 안 되는 것만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들은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안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 자체를요. 다섯 번째로 25장 21절입니다. 25장 21절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1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참여시키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보면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하는 직분을 맡게 됩니다. 난 한 번도 내 여태까지 커리어를 봤을 때 매니저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통치를 하나? 사람을 한번 밑으로 다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통치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자로 통치를 할 때 아주 잘 통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나중엔 통치자로 또한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개의 약속, 뒤에 있을 나머지 여섯 개의 약속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진정 귀하고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죠.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지금 내 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다른 여섯 개의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약속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꼭 언제나 다른 형제님이나 저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삶을 사는 것은 진정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함을 꼭 인지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 얼마나 진정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셨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한 구원받은 각자 개인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종종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꽤나 자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고통과 번민과 암울함과 슬픔과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을 주님과 매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은 첫 번째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훗날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은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올 한 해를 그렇게 되돌아 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뒤돌아 보면서 내 1년을 되돌아 보지만 그것을 정말 훌쩍 뛰어넘어서 2000년 전까지 가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곱 가지의 약속이 내 삶에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족했다면 주님의 약속들을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신뢰하시고 그 약속들이 새로운 한 해에 나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